468장. 우리 뭐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 전하는 그 내용 중에 있는 구절이죠. 18장 24절부터 28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긴지라.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있는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집트, 지금의 이집트의 북부에 있는 도시고요. 이렇게 해변가에 세워진 도시인데, 로마 제국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도 두 번째로 큰 도시일 정도로 대단한 어떤 도시였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을 하면서 어떤 자신의 공적, 그리고 이제 결국 헬라 문화를 통해서 점령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어떤 우수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을 합니다. 그게 이제 BC 300년경에 이제 건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두 번째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화가 이제 그쪽으로 흘러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연구를 좀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알렉산드리아 그때 당시에 거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이제 거기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학문이 굉장히 이제 발전하게 되는 그런 도시죠. 요런 배경에 있습니다. 요런 배경에서 난 사람이 이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여러분, 아볼로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으로 아볼로지만, 여러분, 저 로마 신화 중에 아폴로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폴로라고 했을 땐그 사람이 그 로마의 신들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아폴로의 이름이 아볼로입니다. 우리가 해석 때,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랬지,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이름이 헬라식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치고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개방돼 있는, 이런 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점만 얘기하자면, 최고의 헬라 문화와 히브리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최고의 문화뿐만 아니라 엄청난 그 학문의 배경 가운데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8장 24절에 보니까, 언변이 좋고 라고 얘기하는 구절은 그냥 단순히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워낙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변가의 그런 부분입니다. 그냥 내용이 없는데 말만 잘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워낙 들어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잘 풀어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뭐 문법이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아니면 천문학이라든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경 또한 능통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많은 어떤, 이렇게, 뭐, 어느 정도의 연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할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구비하고 있는 최고의 성경학자이면서, 성경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학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지 그 아볼로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알렉산드리아가 사실 교회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2세기부터 7세기까지 약 500년 정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이렇게 향후 약 500년 동안 큰 영향을 끼치게 된 어떤 그런 역할을 이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교회가 감당했는데, 이 교회가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느냐라고 얘기할 때, 그 출발은 역사에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 볼수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영향이 충분히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이름의 뜻이 파괴자, 침략자, 또 때로는 웅변가 이런 아주 좀그 성향 자체가 이런 아주 적극적인 이런 이름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배경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박학다식 하면 탄데 성경까지 능통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참 우리에게 이 구절은 참 어렵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의 도를 일찍 배웠다고 얘기하고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굉장히 사실은 좀 보통 좀 이렇게 어렵게 좀 다가오는 부분인데 이건 쉽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도 요한을 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등장하셨을 때 예수님의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뭐만 뭘 모른다는 얘기냐면 세례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에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가 왔었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얘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얘기는 성령의 세례를 모른다는 얘기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정확한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듣기는 들었고 나름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뒤에 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가장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세례에 관해서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름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신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고 볼 수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이 의미를 성령의 세례와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였을 것이다. 아니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얕은 세례왕에 대해 세례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각도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세례요한의 등장은 그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 위주의 성전에서의 어떤 피제사를 통해서만 이제 구원받고 자기의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회개의 세례를 주지 않습니까? 그게 물 세례인데요. 저 성전에서 어떤 피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실상 그 일을 추구했던 수많은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고 가장 앞장서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바리새인들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겨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실망감에 가득 차 있는데 저기 전혀 인기를 탐하지 않고 물질을 추구하지 않고 저기 광야에서 살면서 먹는 것도 뭐 석천 같은 거 먹고 옷도 막 이렇게 짐승개 뭐 가죽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전혀 본인들이 들었던 뭐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했던 메시지하고 수준이 너무 다른 너무나 순수하고 너무나 정결하고 그러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이런 세례요한이 등장했을 때 오직 바리새인들 아니면 제사장들의 어떤 그 교훈을 통해서 피제사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그큰 틀이 세례요한이 등장함으로 크게 요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가서 뭐 하게 되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건 없던 일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세례요한의 사역이 너무 좀 미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볼때 세례요한의 등장은 굉장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가 적지 않은 어떤 그 유대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얘기가 사실은 아닌 거죠. 그 시대 전체에 울림이 됐던 혁명적인 사건이었으니까요. 그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항상 한 말이 내 뒤에 오실 리가 있다. 나는 감히 그의 신들매를 메지도 못한다, 풀지도 못한다, 이렇게 뭐 얘기할 정도로 메시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에서 나볼로에게 전달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모른다는 얘기고, 성령의 세례가 주의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임하셨던 그 배경되는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모르고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한, 성령께서 임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50%만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복음을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근데요, 굉장히 열심히 특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알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치는데 주로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렇게 막 전하고 있을 때에 그 회당에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걸 듣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가르치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정도의 어떤 성경의 능통하고 언변이 훌륭할 정도, 그리고 또 이렇게 열심까지 있고 요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대학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뭐 거의 천재 수준의 대학자라고 할수 있는데, 요 사람이 지금 장막 짓는 일반 뭐 평신도한테 메시지를 듣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그릇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였을 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한 능력자고 유능한 사람이지만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는 이런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 건 26절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의 메시지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리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의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180도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첨언해야 될 부분들, 설명을 조금 추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여기 보면 아볼로가 지금 어디로 가고자 하냐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가야는 무슨 도시겠냐면 고린도가 있습니다. 아가야 안에 대표적인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사도행전 18장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18장 약간 앞구절에 보면 9절에 12절부터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중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된 애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고린도 아가야 안에 있는 고린도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에베소에 딱 가했을 때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아볼로가. 근데 이 아볼로가 지금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이 아가야 지방으로 간다는 거죠. 다른 말로 고린도 지방에 간다는 거죠. 간다고 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가니까 영접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후에 보면 그가 감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지금 고린도에 있는 아가야 전역에 있는 특별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굉장히 살기가 등등합니다. 이미 바울을 이렇게 어떻게든 제 잡아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일어났다가 이제 그이 그 정도가 앞에서 사실 막힌 거지 않습니까?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고 싶을 정도의 사기 등등한데 바울이 가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놈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유대인의 어떤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놈이 나타난 거지.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얘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 회당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살기 등등합니까? 아주 기가 막힌 말들을 막 이렇게 그냥 질문이라고 할수 없는 박수화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메시지나 뭐 이렇게 틈을 타기 위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공성 앞에서 유력하게 그 모든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단순한 어떤 메시지 전환 중에 좀 방해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장이 어디냐면 굉장히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현장이라는 거죠. 가장 박해가 많았던 얼마 전에 바울이 사실은 사역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옮겨왔던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들고 일어났던 게 대표적인 그곳에 지금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수 있는 거는 아볼로가 어느 정도 준비됐냐. 성경이 너무 유력하게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지가 들어가는 순간이 모든 것이 그냥 이렇게 구슬이 이렇게 꿰어지는 것처럼 쫙 꿰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라고 하는 그 메시지로 성경 전체가 꿰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이 할때 질문을 할때그 모든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게 됩니다. 얼마나 능력 있는가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살기 등등함을 알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이 사람. 원래도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가 부부를 만났을 때도 이 아볼로는 사실 참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회당에서 와서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주의도를 가르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원래 주님을, 원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복음이 제대로 이제 전달되다 보니까 이게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자들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만큼 이제 준비된 거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다 볼 때, 이 아볼로였던 준비된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부분들, 그렇게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힘 있게 공중 앞에서 유대인의 말을 이길 정도로 목숨 걸고 사역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아볼로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설교자, 최고의 웅변가, 아니면 이제 그 변론이라고 얘기할 때 최고의 변전가가 아마 아볼로가 아니었는가. 죽음을 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실한 그런 자가 아볼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어떤 의미로선 멋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아볼로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름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 고린도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에 지금 파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전 파가 생겼는데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실 그의 어깨를 견줄 만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바울파. 그러니까 그이 정말 엄청난 어떤 그런 이름들과 함께 어깨를 견줄 만큼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친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한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요. 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냐. 예,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바울과 아볼로 역할들을 달리 했을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디도서에 또 이제 요 구절이 있거든요. 디도서를 한번 보고 요거를 좀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저 디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디도서 3장 12절 13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잠시 설명을 좀 드리면 본의 아니게 교회가 본인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다라고 아볼로가 느낀 거예요. 아볼로가. 그래서 아볼로가 그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래서 어딜 가냐면 그레데 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여기 세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레데 섬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람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고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워낙 음탕한 도시고 그리고 이제 많은 어떤 세상적인 욕구들 육신적인 소욕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범람하는 도시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들도 그런 성향들이 많았고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오다 보니까 세상의 방법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지만 방법이나 생각은 세상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운 이는 바울이지만 이 영향을 상당하게 주는 분이 누구냐면 아볼로가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안에 또 세상 방법 가지고 이렇게 팔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것도 문제가, 저것도 문제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 본일 때문에 분열이 일어난 것을 원치 않아서 이제 이렇게 뒤로 피합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으로 가 있는 그런 중에 그 사이에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볼로를 계속 설득해서 니한테 가라고 하는데 아직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갈 마음이 없다. 이래놓고 나중에는 결국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많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말미암아 많이 변화된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되고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볼로가 다시 와서 고린도의 주교로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아볼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준비를 시킨 이제 이렇게 어떤 학적인 면에서 참 많이 준비를 시키셨고 또 이제 열정의 면 지금 이 에베소까지 와서도 바로 회당에 가서 또 이렇게 예수에 관한 것을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열정의 어떤 부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준비시키셨대. 사실 학문적으로 볼 때는 이 아볼로의 어떤 그레이드가 브리스가 부부의 그레이드하고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노점상 하시는 분이 지금 대학 교수 앉혀놓고 메시지 하는 이런 분위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들어주는 척이 아니라 진짜 듣고 그것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모습이 보이고, 사실 겸손함을 넘어서서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모든 인생을,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수 있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아볼로에게 주어졌고요.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고, 오히려 열심히 사역한 것이 방해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뒤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참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복음을 받다 보니까 사실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보는 걸 이렇게 성경 신학자들도 얘기하지만 바울이 이제 말하는 게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바울이었던 이 언변이 조금 약했던 것 같은데, 대신 이 아볼로 자체는 그런 부분들까지 많이 구비되어 있다 보니까 실상 이렇게 잘 맞춰가면서 초대교회의 귀중한 역할들을 했던 인물이 아볼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이런 인물들이 초대교회의 귀중한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지금 이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사실 마지막 때 기준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의 문화 속에 다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대충 하는데 나도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사람들도요, 이게 생각이 좀 다르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중에 뭘좀 보게 됐냐면, 사실 그냥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유혹이나 죄악이 좀 많이 이렇게 들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예계지 않습니까? 연예계 쪽에서는 너무 많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우리 JYP 박진영 씨 같은 경우에는 참 올바르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왜 연예인들 핸드폰이 그거 해킹 당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뭐저뭐뭐 장동 누구누구 뭐 이래가지고 뭐그 이렇게 카톡 주고받은 내용 오픈돼가지고 난리도 나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하신 말씀이 내 핸드폰이 해킹이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 핸드폰이 해킹된 것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뭐 하고 있는지가 보여져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존경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매사에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모습도. 그러니까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정말로 먹고 싶을 때 굶고 자고 싶을 때 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관리의 철칙을 얘기를 하시는데 나참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지금 다 어려운데 근데 계속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또 하나 제가 본게 우리나라가 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싸이잖아요. 싸이. 저는 뭐 호, 불호 이게 둘 중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전에 불호였어요. 불호. 헬로 뭐 이렇게. 가수로서 제가 과연 뭐 이렇게 외모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불호였는데 이분이 한 말을 듣고 제가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 사람 봐라 이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연예인들이 자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살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프로테이지가 어디에서 기인하냐면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소리 막 이렇게 나는 그 악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대요. 근데 이 싸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악플을 보면 창작 욕구가 생긴대요. 악플을 보면 더 곡을 쓰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욕하는 걸 듣고 더 의기가 막 이래서. 야, 저 사람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구나. 뭐 쉽게는 멘탈이 다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냐면 각각의 결국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사람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볼때전 세계에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그런 종교성이 너무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기준이 없이 그냥 뭐 말도 못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 되고 그냥 뭐 순수하게 하면 되고 이 정도의 기준이 지금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변에 픽픽 쓰러질 거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벌써 지금 예배를 못 모이는 그 교회에서 못 모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지금 어떤 양상이 벌어집니까? 그냥 거의 30%는 그냥 이렇게 손 들고 지금 뭐 그냥 아웃된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어려움이 더올 거라니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될 것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타협한다 할지라도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 거냐? 딱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특별히 초대교회에 그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때에 이 복음으로 살아냈던 인물들을 통해서 야 정말 이 사람은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구나 이 중심으로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눈치 보고 적당하게 어떤 뭐 따라가고 적당하게 뭐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진짜로 원하신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부분에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절대 타협하지 않고 쭉 하는 겁니다. 아볼로 같은 어떻게 보면 얼마든지 밥 먹고 사는데 아쉬움이 없을 만큼 똑똑한 사람이고 굳이 이렇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안 걸어도 될 만큼 넉넉하게 살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닌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드리고 그리고 이 복음 받은 것들을 멈출 수 없어서 그 살기 등등한 곳에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정면승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바울이 그 얘기 안 했겠냐 말이야. 내가 조금 전에 사실은 그렇게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왔는데 네가 또그 가야 되겠냐? 가야 되겠다. 형제를 영접하라 했고 가서 그냥 형제들만 도움 될 건데 거기 뚜렷하게 나타나서 예, 엊그제 뭐 바울을 죽이자 했던 그 멤버들 앞에 등장한 살기 등등한 그 사람한테 나타나서 여전히 우리 논해보자, 변론해보자, 성경 가지고 얘기해보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얘기해보자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유대인의 말을 이기는 그 삶을 그냥 그림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참으로 멋있구나. 그리고 복음 딱 받았을 때그 사람이 지금 나보다 신분이 높고 낮고 나보다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 이게 아니라 복음 앞에 딱 무릎 꿇지 않습니까? 내가 대신학자고 대학자고 성경 있는 통하고 필요 없다는 거지. 복음 앞에 무릎 딱 꿇고 복음이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 이제 일평생 복음 전하다가 살겠다. 이 복음이면 전 세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아볼로의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이렇게 겸손하고 또 하나님 뜻이면 목숨 걸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물러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까지 전 세계 복음만 되게 하는 데에 사실은 초계같이 자기 인생을 드렸던 귀중한 분들의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명한 명이 다수의 어떻게, 죄송합니다만 좀 허물허물하고, 그냥 대충대충 사는 그 다수에 젖어서, 그냥 이렇게 휩쓸려, 그렇게 휩쓸려 가지 않고요. 이 마지막 때의 기준을 잡아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정말 받은 자는,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는 데 남은 인생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가슴 통하고 동력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도 못할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래서 상관없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고 뛰는 겁니다. 주변에 어려움 없겠습니까? 오히려 아볼로는 그 어려움을 걸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줄 아는데 힘든 줄 아는데 가면 핍박 올줄 아는데 그게 조금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위해서 나 준비시킨 거 아니냐. 성경을 이렇듯 능통하게 준비하신 거 바로 이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가진 자의 그래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절대로 난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타협하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딱그 자리에 있어서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아볼로의 모습에 우리가 큰 도전을 받고 아볼로 같이 사는 세월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를 잠시 좀 드리면 저는 지금의 어떤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 오실 걸 정말로 준비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내건 명제들은 너무 큰 명제들 아닙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 할수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예, 할수 있다, 할수 없다, 이렇게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순종될 수 있을까? 끝까지 우리는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순종하는 쪽으로 또 하나님 길을 열심히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결단을 했어요. FTT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그 안에서 T40이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정말 귀중한 분들 하나 많이 준비하셨구나.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를 우리에 비하면 저 작은 것을 저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서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구나. 사이즈로 볼 때는. 저 작은 걸 통해서 저렇게 역사 일으켰구나. 그렇다고 할때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들이 했던 것 중에 만에 일 천에 하나라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취해서 도전해야 되겠다. 또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가 저들을 도와야 될거 아닌가. 저들을 도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의 모임 그리고 이제 우리 온라인 모임들이 벌써 1년 이상 쭉 지속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모임들이 주로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모든 온라인 모임에서 12강과 27강으로 성경의 복음을 알아가는 쪽으로 쭉 지금까지 다시 온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준비를 쭉 해오셨다는 것이죠. 아, 이걸 이제 제대로 펼쳐야 되겠다. 아, 이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실천이 되게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몇 명이 아래로서 이제 뭐 나라의 제자 찾고 그다음에 뭐 주의 제자 찾고 도시의 제자 찾고 마을의 제자 찾는 요 부분들도 계속 행해야 되겠지만 밑에서부터 실제로 할수 있는 부분들을 터뜨려야 되겠다. 그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너무 많은 곳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인 선교사님들도 이 말을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모임을 성경의 복음을 계속 알아가는 쪽으로 했던 어떤 포커스가 이쪽이었다고 하면 이제 성경의 복음을 들고 성경의 전도로 폭발해보자 라고 하는 쪽으로 완전히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한인 선교사들 모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교사님들 수준에 맞게끔 제가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엊그제 인도 모임을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 모임은 또 인도 모임에 맞게끔 좀 진행을 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시아 리더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밑에 있는 요 분들은 선교사님들이 돕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연결되어 있던 필리핀의 뭐 제자들이다든지, 스리랑카나 네팔이나 뭐 중국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하고도 구체적으로 이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성경의 전도할 수 있도록 뭐 미션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움직여 보십시오라고 하는 가이드든지, 여튼 그렇게 해서 아시아 리더 모임을 그것을, 아시아 리더 모임을 통해서 이걸 좀 담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로 갈때 일단은 영어권부터 하자. 왜 그러냐면 중남미는 나름대로 이제 풍성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진행되고 나서 다시 중남미에게 조금 수정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면 이렇게 해봐라라고 하면 충분히 아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복음에 집중했던 이 부분들을 이제 준비됐다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의 전도로 각각이 자기의 세계복음화 자기가 살려야 될 전체를 설정을 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의 전하되 향방 없이 전하지만 전하지 말고 나름 타겟을 나름 목표를 설정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제자들이 발견된 걸 경험하고 제자들이 발견되어졌으면 거기서 멈추지 않고 평화의 집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되 자기와 같은 제자들이 그 안에 있으면 오랜 시간을 잡지 말고 바로 또 다른 제자가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의 집을 열어서 이 복음화의 속도를 앞당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실 모든 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당세복 어떤 실무팀의 보고를 좀 들어보시면 특별히 아시아권은 이제 사실 지금 우리와 더 유대가 좀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근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는데 유독, 정말 유독 열심히 뛰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입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라이베리아하고 기니입니다. 그러니까 프린스 목사님하고 브라운 목사님이 하나 돼서 라이베리아 기니를 정말로 뭐, 그냥 뭐, 속된 말로 거의 쑤시고 다니잖아요. 멈추지 않고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가 옵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가 어디냐면 우간다. 예. 우간다가 요소요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별로 제가 사실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계속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 말라위입니다. 기니하고 라이베리아는 서부입니다. 우간다 동부입니다. 말라위, 우간다 약간 밑에 남부입니다. 예. 요 나라들은 아주 자발적으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요 나라가 메인들이라고 얘기하면 그래도 약간 좀 비슷하게 좀 제자들 모아서 집회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움직이 보이는 것이 부룬디고 계속 그나마 개인이 뛰는 것 같지만 계속 뛰고 있는 친구가 이제 콩고의 술탄입니다. 다 영어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데 경비를 요청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들어와서 제가 처음에는 좀 부담을 느끼다가 뭐지?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해오고 이걸 계속 도와야 되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글을 보냈는데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고 가서 도와야 되는데 물질은 없고 그래서 이제 계속 요청을 하는 이제 에릭 목사님과 우간다 목사님의 어떤 얘기를 듣고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요 나라들을 모델로 만들어야 돼. 요 나라들을 구체적으로 가이드를 제시해서 성경의 전도가 아프리카에서 폭발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조금 가이드 책자 비슷하게 이번에 이제 PPT도 좀 만들긴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글만 읽어도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좀 글을 써서 그리고 나서 이 글을 드릴 겁니다. 이분들한테. 이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그 위에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렇게 그냥 계속 집회만 여는 형태를 넘어서서 빨리빨리 확산될 수 있는 성경의 전도의 모델이 될수 있도록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몇 나라만 일어나도 아프리카는 불이 충분히 붙을 수 있겠다. 아시아는 또 아시아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자주 만나는 인도팀과 그다음에 아시아 리더 모임을 통해서 담을 수 있었고 이런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움직이면서 이분들이 참여하는 영어 국제 모임. 이렇게 되면 이 전체의 영어권 문화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몇 개월 후에 이제 나와진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중남미를 다시 조금 수정을 하는 거예요. 워낙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거대하게, 하나님께서 당세복을 앞당기시겠다. 저는 확신 있는 게,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저한테 FTT를 소개시켜주고, TFT를 소개시켜준 우리 선교사님한테 좀 미안할 정도로 제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제가 확신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복음의 가치가 이게 너무 탁월하고 성경의 전도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저기가 기준을 1을 잡았다면 우리는 100단계를 잡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볼 때에 저 작은 걸 통해서 이 정도 열매 맺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열매 맺을 하나님의 사인이 너무 크게 오겠구나. 이런 제가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증거는 당장에 저 16,000개 어떤 이 단체와 연결되어 있는 그래도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하는 저곳에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뭐 손에 쥔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강력한 이슈가 전달될 것 같고 단체 대 단체가 아니라 그 모든 단체들, 그 모든 교회가 바로 이 복음으로 확립할 수 있고 이 전도를 펼쳐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당사국의 속도는 굉장히 가속화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성경의 복음을 우리가 준비했던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성경의 전도로 대전환하는 이런 1차적인 목표가 있고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뭐그 안에서 뭐 인도 모임이나 아시아 리더 모임이나 뭐 아프리카 모임이나 뭐 영어 국제 모임이나 중남미 모임이나 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지면 자연스럽게 이제 세계복음화하려고 수많은 단체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들이 흘러들어가서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만 전달되면, 그리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도만 전달된다고 하면,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바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전 세계 모든 이 복음 전하는 단체, 교회가 같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화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틀림없이 그런 일들을 하시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준비하신 것들이 너무 많으니 굉장히 좀 앞당겨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인도팀하고는 일단 당신들하고 3개월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개월 안에 좋은 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조금 아시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때고, 그거를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지금 인도하고 먼저 시작을 하고요. 조만간에 아시아 리더 모임 진행할 거고,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영어 국제 모임을 진행할 건데, 사실 아프리카 멤버들은 아예 이렇게 글을 써서 그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먼저 하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 글은 앞으로 어느 나라든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가이드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뛰고자 하는 분들한테 또 전달해서 구석구석에서 일어나게 되고, 구석구석에서 일어난 일들이 조금만 이렇게 모여지게 되면 굉장히 파워풀하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여하튼 최근에 한인 선교사님들과의 만남, 그리고 그 한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이 결국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만들었습니다. 강세복의 속도를 굉장히 앞당길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성경의 복음 위주의 어떤 이것을 서로 발견하고 누리고자 하는 그 포커스의 모임을 과감하게 성경의 전도를 실천한 쪽으로 거대하게 어떤 바꾸는 그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사실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제가 메시지 하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흥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너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온라인 이 모임하는 부분들도 기도해 주시되, 우리 우간다, 말라위, 라이베리아, 기니, 브룬디, 콩고 나름 열심히 뛰고 있는, 자발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복을 올리고 있는 이 나라들이 모델이 될수 있도록 우리 도와야 되겠다. 언제까지 도와야 됩니까? 물질적으로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것들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오케이, 돕겠다. 돕되 본격적으로 요 가이드 가지고 그대로 한번 인도를 받아보자. 네, 그래서 당신들이 모델이 되게 된다고 하면 사실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수 있는 투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그냥 막연하게 교회 유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세복이라고 하는 것도 단순한 종교인들이나 할수 있는 그냥 뭐 적당한 구호 하나 외쳐놓고 결국은 뭐지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우리 살아있을 때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소원을 품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분에 우리는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룩한 발돋움이 우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세상 기준으로 살고 자기 밥 먹고 사는 그 기준으로만 뭐 이렇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데 과감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 오실 수 있는데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발버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번 너무 중요한 기회를 주셨다. 전 세계 온라인 모임을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계속 확장하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고 그들이 다 한결같이 성경의 복음에 집중했던 그런 지난 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올해 초 터지면서 선교사님들과 또 거대한 이 흐름들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됐고 우리한테 그것이 굉장히 동기부여가 돼서 이제 그동안 성경의 복음으로 준비했던 걸 과감하게 성경의 전도로 실천해서 구체적으로 요소요소에서 세계복음화를 자기의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예, 이게 지금 너무 중요한 어떤 메시지다. 우리의 인도다. 그런 중에 그런 대전환의 때가 이제 때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흘러가는 흐름에 맞게 할수 있는 그런 동참 아니면 헌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아볼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무너지고 있는 이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다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이런 아볼로 같은 선명한 기준, 복음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